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비록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 맑은 날씨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어둡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화창하고 여름이 지금 온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서 볼 때는 이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시야가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날씨보다 더 화창한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함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며 그녀가 끌려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빛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곳곳을 비추고 더러운 곳을 드러내고 불순한 것들이 하나님께 모두 회개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또 찬송받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전체 내용 중에 토막을 읽었기 때문에 또 다말도 아시고 유다도 아시고 다 들어보신 이름인데 이게 어떤 여자가 뭐 아이도 배웠고 무슨 자초지정인가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딱히 어떤 구절을 고를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로운 여자 다말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말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밑에 뭘 깔아드렸는데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야자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같이 생겨서 아주 굉장히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대추보다도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들이 한 송이를 이루어서 여러 송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좀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고 다 놀란다고 합니다. 아, 저게 종려나무였어? 열매가 셀 수가 없이 많은 거죠. 예. 이 종려나무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다말,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다말은 또 출신으로 말하면 가나안 여자 출신입니다. 예,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출신의 여자로서 어떻게 다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 또 그런 이방 출신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어떻게 의로운 여자다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야곱을 먼저 오늘 나오는 인물들 몇 명은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우리 야곱은 잘 아시는 대로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종이 있었는데 다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딸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명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딸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들들의 행적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은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기 때문에 딸들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8장은 그 앞에 30장을 넘어왔을 때 쭉 이어지는 문맥에서 좀 다른 내용을 이 3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간혹 한 장이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장이 간혹 있어요. 이 창세기로 말하면 바로 38장이 그것입니다. 38장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이 얘기는 그냥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다. 보니까 유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엘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입니다. 자, 다시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대가족 집안 딸들과 아들 또 유다 또 아버지 야곱 이 모든 가족들 대가족에서 이제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과 떠나서 자신의 인생길을 시작을 합니다. 예, 혼인과 함께 그리고 한 가나안 족속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유다는 나이가 더 들었고 이 유다의 세 아들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와이프가 아내가 가나안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미 가나안의 모든 정서에 밝았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첫 아들을 위해서 내 와이프와 같은 이 다정한 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또 다른 가나안 여인을 구해서 내 첫째 자녀, 첫째 며느리로 삼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예. 유다가 자신의 첫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했는데 가나안 여인 다말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다말도 유다의 요청을 듣고 참 기뻤을 것입니다.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유서 깊은 집안이죠.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예, 중동 그때 당시에 모든 부족들에게 이 집안의 특성이 다 알려져 있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미 자자한 이 대단한 집안에 며느리가 되기로 간택이 되었을 때 참 설레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유다의 요청을 받고 집안에 한번 인사드리러 와보니까는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향 사람이니 더 반가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세 구절을 아까 읽으면서 세 자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갑자기 자녀도 못 낳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급사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이 딱 두 구절로 엘의 모든 인생과 결혼과 모든 그 한참 동안의 일들을 그냥 두 구절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막 결혼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그 사악한 죄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창세기는 그것에 대해서 딱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죽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아내와 가족들을 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유다의 인생과 이 자녀들 모든 집안의 일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그런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고 물들어져서 그의 죄 가운데 가족들이 많이 내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이 죽고 난 후 당시의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 더 있었죠. 다말은 다행히 둘째 아들 오난으로부터 이 집안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이 둘째 아들이 문제인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거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호족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득될 게 없지 않나? 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형수와 동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침을 할 때에 본의 아니게 그것을 그 동침을 이루지 못하고 본인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유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죽이셨습니다. 자, 오늘 연속되는 죽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나? 이 둘째 오나는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레임과 기대로 이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업을 잇겠다, 이 후손들을 잇겠다는 설레임으로 들어왔지만 벌써 자기 때문에 두 명이 줄초상이라는 걸 보고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었지만 나는 과연 이방인으로서 그냥 그게 내 운명인 것인가? 설명을 못했을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한번 거꾸로 가보십시오. 나의 시아버지 유다는 바로 그 야곱의 아들입니다. 다말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을 인정받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우리들의 조상도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또 믿음의 시작이었던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이방, 가나안 출신 이 이방 여인이 이 집안의 내력과 역사를 알았을 때 그녀는 한 남자에 대한 갈망과 한 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그런 갈망보다 내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와서 이 믿음의 후손이 되겠다는 그 열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쉽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아들이 둘이 죽었는데 다말에게는 한 번의 소망이 더 남아있습니다. 유다의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막내 아들이 어린아이예요. 아주 꼬맹이에요, 꼬맹이. 다말과 정혼도 시킬 수도 없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집에서 밥 짓고 우리 며느리 역할을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형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시작.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자, 조금 말씀에 집중이 되신다면 한 잘 보십시오. 왜 이 자기 자신의 며느리가 된 사람을 다시 친정으로 보냈을까요? 며느리가 정말 앞이 창창한 나이에 고생길이 될까봐 이 다말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나머지 셀라라는 내 막내 아들이 이 여자, 이 가난한 여자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할까봐 저 여자 빨리 처분해야 되겠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예, 그래서 셀라를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지금. 그 불쾌함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은 좋게 흘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봤을 때 유다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유다의 부인도 가나안 여자라고 했었죠. 이제 유다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호라비가 되었고 예, 아들 셀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셀라가 나이가 잘 들어서 충분히 결혼하고 이제 유다의 가업을 이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다말은 친정집에서 주구장창 계속 유다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컸으니까 나를 불러서 후손을 잇게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말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애가 벌써 컸을 나이인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예, 점점 의구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집에서 내가 과부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과부는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어떤 남자나 다른 관계에 대한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흰옷을 입어서 내가 과부임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에게 다말은 버림받았습니다. 예, 쫓겨난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다말에게 첩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양털을 깎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는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 먼 지역, 오히려 이 다말이 있는, 살고 있는 그 접경 지역까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온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말이 여기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다린 사람이 바로 유다이고 그의 아들 셀라였는데 전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말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자, 먼저 다말은 자신이 입고 지냈던 과부의 옷을 던져버리고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가게 된다는, 오게 되는 그 길가에서 유다와 마주쳐서 그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자, 계획대로 유다는 다말에게, 다말은 유다에게, 죄송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유혹되었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막장 드라마거든요.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말은 유다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유인에 성공했는지 얼굴을 보면은 화장도 진하게 해서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 당신과 하룻밤을 보내는데 당신 나에게 대가로 얼마를 줄 것입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새끼 양을 주겠습니다. 내가 내일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바로 당신에게 새끼 양을 보내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케이 했습니다. 지금 양이 중요하겠어요? 자, 다말의 마음속에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양 좋습니다. 제가 양을 받고 당신과 오늘 하룻밤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새끼 양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약조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담보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줘야죠. 원하는 대로 말해보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날 유다가 이 여인에게 건네준 세 개의 물건들은 신분증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운전면허증과 케어카드와 무슨 뭐 다른 여권 정도를 준 것 같아요. 다 주고 그 여인과 새끼 양을 주기로 약조를 하고 하룻밤을 즐겼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다말은 드디어 자신의 몸에 아브라함의 5대 후손을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말은 한 명도 아니고 한 번에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쌍둥이를 수태했습니다. 첫째는 베레스, 둘째는 세라라는 두 아들을 한 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새끼 양을 준비해서 내 종을 시켜서 그녀에게 종을 가져다 주라고 시켰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 새끼 양을 들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거하는 창녀가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곳에는 그런 창녀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이것이 탈로 나면 큰일인데. 마음속에 며칠 동안 근심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신분이 탈로 나겠어? 이방 여인과 뭐 하룻밤을 지낸 거 뭐가 문제가 있겠어?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네준 중요한 세계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들은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냥 과거지사로 넘겨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다말은 얼마나 치밀한 여자였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뭐 발끈하거나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말은요 더 치밀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다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뱃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임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후손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말은 유다와 하룻밤을 보내기 전에 이 내가 하룻밤을 보낸 남자가 유다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세 개의 물건들을 담보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가 속았던 것이고 좀 어리석었습니다. 세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뉴스를 우리 유다에게 전해왔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몇 달 전 창녀의 행각을 벌였고 그녀가 당신 아이를 배웠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그녀가 무슨 물건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당신의 물건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맞춰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유다의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대해보십시오. 유다가 물건들을 확인하고 이 뒷목을 딱 잡고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와 창녀 행각을 벌인 내 며느리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녀의 도덕성은 도대체 뭐고 도대체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그녀에 대해서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사실은 이후에 그녀와 더 이상 동침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였던 여인이 아내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내 아내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인 다말에게 유다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저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었고 하나님과 어떠한 믿음의 관계도 없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을 택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너의 태에서 일으켜서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창세기 15장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는 한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침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앞에 있는 우리 기존에 있었던 문맥을 보면은 사실은 거의 요셉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요셉의 집안을 보면은 우리 그 유다와 형제죠. 이 12명의 형제들 중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었는데 우리 야곱이 이 열두 아들을 낳았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가장 사랑한 자식이 누굴까요? 우리 그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요셉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37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다른 자식에게는 주지도 않는 멋진 채색 옷을 입혀서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4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집안에 어떤 경계선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꽁꽁 숨겨두고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과 나머지 열한 자식이 어떤 반목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우리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들의 일들을 돌보러 들에 나갔을 때 우리 요셉을 시켜서 우리 형들에게 가라는 심부름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냐면 그때 다가오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의견을 한 가지 일치시켰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오늘 죽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의견을 합쳐서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묻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둘러대려고 할 때 요셉이 손을 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님들, 동생들 생각해보니까 단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요셉을 죽여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곁에 요셉만 없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이제 감정에 폭발쳐 올라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런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냥 장사꾼한테 팔아버리고 요셉은 죽은 걸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또 미래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요셉이 우리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기근에 시달리다가 이집트를 구걸갔던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또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은 얼굴을 가리고 형들을 대할 때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서 형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들이 밥을 좀 달라고 우리 집안에 지금 가뭄이 들어서 지금 종들과 가족들이 또 동물들이 음식이 필요한데 음식 좀 달라고 이집트에 갔을 때 이미 요셉은 이집트 땅에 넘버2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정치를 관할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꼴 보기 싫었나 봐요. 내가 오늘 곡식은 줄 테니까 다 가져가서 당신 그냥 사십시오. 단지 내가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 베냐민을 나한테 두고 당신들은 다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는 이랬었어요. 요셉은 11번째 형제였고 자신의 동생 자기가 얼마나 자기도 그렇게 서러움을 형들한테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 밑에 12번째 동생 이 베냐민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탕자처럼 기다리듯이 형들한테 그런 딜을 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고 또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 의리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다가 총리님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야곱이라는 분이 계신데 끔찍히도 베냐민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돌아갈 때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셨을 때 아버지는 아마 실성하거나 죽으실 것입니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단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이 사람, 이 유다를 종으로 삼으시든 뭘 시키든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이죠. 유다는 리더 역할을 했고 두뇌도 좋았고 언변도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굉장히 좀 인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행동하기 전에 또 말하기 전에 몇 번씩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가 가나안 출신의 한 여인 다말쯤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말은 이런 유다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니까 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지 않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습니다.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안 넣어도 이 계보는 성립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만약 다말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직계 가족이 된 동시에 또 다말 이후에 1800년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만약에라도 이 다말이 없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모든 이 계보에 있는 가족상은 전부 변경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말의 이름은 종려나무라고 제가 했습니다. 다말이 의롭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마치 종려나무의 열매처럼 자식을 잘 낳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유다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았기 때문에 유다가 당신은 의로운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다면 여자는 그냥 아이 많이 낳으면 의로운 여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막장 드라마를 찍어도 아이 잘 낳으면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말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유다에게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유다는 그 마음을 보고 놀라서 그녀를 칭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면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요즘에는 우리 지금도 역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잘 돌보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반대 쪽이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 근거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일과 무엇들을 보고서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의 기준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성경 모든 시대에 걸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에 내 몸과 마음이 다 쓰이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다말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말 위대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2장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약속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불변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약속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믿을 때 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목마름에 허덕이는 자에게 물을 한 사발 줬더니 그 사람이 거절했다면 물을 통한 갈증의 해소는 최소한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물은 먹으라고 주어졌고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먹으면 그 갈증의 문제는 자기가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인한 그 효력은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의 생명은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사람을 또 의로운 자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믿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여인 다말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해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가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다말과 같은 그런 칭찬을 한번 듣길 원합니다. 너는 너의 세상에 있을 때 참으로 의로웠다. 지금 우리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내 의의를 내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전능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큰 일을 이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너는 정말 의로웠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많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 삶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우리 삶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